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빛으로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는 신자로서 주님 계신 그 길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절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사도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영은 뭐 아다시피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런 말이 되는데, 성령이 어디에 계시냐면은 결국 신자들의 심령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은요, 성령 받은, 성령이 함께하는 신자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받은 신자라면은 여러분은 자유가 있는 자유자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자라면은 그 자유자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그 모습이, 자유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이 함께한 신자에게 자유가 있다. 과연 신자가 자유자로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일단 물어보십시다. 여러분께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교회도 내 마음대로 나가고 예수도 내 마음대로 믿으니까 난 자유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대개 생각하는 건 제가 말한 대로 난 마음대로 교회 나간다, 예수 믿는다, 이처럼 행동의 자유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행동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때에 난 자유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쉽상이죠. 그리고 교회를 나가도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물어보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가지 마라 하면 가지야 못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신다면은 난 자유가 없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자유가 없는 곳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 여행을 가도 마음대로 못 가고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직장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고 선택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자유가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자가 자유자로 산다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뭐 교회 내 마음대로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또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자유자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자유가 그런 것이라면은 굳이 성령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냥 성령이 없이도 사람은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 성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유가 박탈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간섭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 가기 싫을 때에도 왜 말씀 듣기 싫어하는가 이런 찔림이 올 수가 있죠. 그러면 가기 싫은데 그 찔림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유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건 성령께 붙들려 살고 성령에 간섭받는다는 뜻이 되는데 그처럼 성령에 붙들려 있고 성령에 간섭받는 그 상태에서 자유가 있다. 그런 말도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그 말을요. 글자 그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고요. 또 자유를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한 자유는 세상에 또 없어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에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내 자유를 포기해야만이 그 사회 속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공공질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질서라는 건 타인에게 해가 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타인에게 해가 되는 것이면 하지 말아라. 그런 질서를 요구하는 게 사회입니다. 그래서 내 집안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집에 있다고 해서 내가 고래고래 소리 질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내 집이니까 내 아이들 마음대로 뛰놀아라 이렇게 못하잖아요. 저녁 늦게 피아노 못 치지 않습니까? 저녁에 청소기 세탁기 못 돌리고요. 내 집이니까 마음대로 못 박는 거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다가는 당장 관리실에 전화 옵니다. 언젠가 제가 저녁에 주부 그 가운데 철심 박는 거 호적이 찍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밑에서 시끄럽다고 뭐 하냐고. 그래 방석 깔고 있습니다. 내 집이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국가의 법에 매여서 법이 요구한 대로 살아가야 되고요. 회사에 나가면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출장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일을 옮기라 하면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처지, 그런 사회의 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난 자유자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저녁에 마음대로 못 봐도 됩니까? 내 마음대로 피아노 쳐도 됩니까? 그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를 성경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을 자유라 이렇게 여겨버린다면 그건 성경을 절대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게 돼버려요. 자, 그럼 사도가 말한 자유란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건이 벗겨진다. 그리고 17절에서 자유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또 18절에 보면은 또다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런 말로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고 또 수건을 벗는 것과 이 자유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수건이 벗겨진다는 이것이 뭔가를 알아야 사도가 말한 자유의 의미가 뭐냐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열쇠가 되어지는 겁니다. 얼굴의 수건이 벗겨진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나온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번쩍번쩍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가까이 오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율법을. 그리고 율법을 전한 후에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지금 사도는 그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은 그 이야기를 말하면서 수건을 벗는 것을 자유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수건을 덮는 게 뭐고 벗는 게 뭐냐? 이게 참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실 이 사도가 말한 자유의 그 의미를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에 수건을 벗고 덮는 것,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유라는 말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가 말한 그 얼굴을 수건에 벗고 덮고 왜 사도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또 이야기 필요하니까 이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배경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뭐 하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사도가 쓴 두 번째 이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에 대한 반대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반대파들은요, 이 사도와는 어떤 신앙적인 면이나 신학적인 면에서 생각이 많이 달랐던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사도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도 바울보다는 낫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반대파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이야 뭐 사도 바울 그러면은 최고의 사도로 막 우리가 쳐주고 칭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은요, 유대 사회에서 그런 대접 못 받았습니다. 바울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정통 있는 그런 사도로 대접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뽑아 불러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께 직접 뽑혔어요. 스카웃 당했죠. 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 행한 기적들 보고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것을 보기까지 한 마지막 환송회까지 다 했던 그런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제자들과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정통이 완전 정통이죠. 반면에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신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쉽게 그걸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모로 봐도 이 사도 바울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사도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상황입니다. 그처럼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은 그 제자들,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허락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루살렘의 전통적인 그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도 당연히 사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사도가 추천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정말 권위 있는 사도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가 있는 그런 바울보다도 권위가 있는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그 사람이 더 믿을만하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예루살렘의 사도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자들을 막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바울보다도 그 추천서를 가지고 온 그 사도들을 더 신뢰하면서 그 가르침을 더 따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통 신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장을 들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평신도입니다. 그냥 졸업장도 없고 목사 안수 받은 적도 평신도예요. 여러분 같으면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 평신도가 전한 말을 듣겠습니까? 자격증을 있는 사람이 말해도 신뢰 가지 않겠습니까? 또 같은 목사에게 또 우리나라 유명한 뭐 신학대학원 총장이 추천서를 해준 그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뭔가 좀 자격이 있다는 그런 쪽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좀 그런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3장의 내용입니다. 사도생에 대해서. 그 1절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는요. 아니 종이에선 추천서가 꼭 필요하냐 그겁니다. 이 추천서 꼭 그게 필요하냐? 내가 사도란 걸 드러내기 위해 그 증명하는데 그게 있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이 종이에 쓴 추천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마음에 쓴 추천서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판에 쓴 추천서가 있다. 종이에 쓴 추천서는 돌판에 쓴 것이고 영으로 쓴 추천서는 마음판에 쓴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추천서를 얘기하면서 돌판과 마음판이란 얘기를 지금 사도가 하고 있어요. 돌판은 아다시피 십계명을 적은 율법을 적은 의미합니다.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바울이 그 율법을 의미하는 돌판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이제 가르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율법주의자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가르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추천을 받았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가르치냐 그 말이죠. 그런데요 당시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옛 유대교 관습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베드로를 봐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유대교의 관습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한 습성을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 예수를 믿었고 복음을 증언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습성이 남아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고린도 교회에 활동했던 그 바울의 반대자들도 물론 예수를 믿으라 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께 예수를 믿으라 하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대한 사람들은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오히려 그게 더 큰 믿음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 즉 행함과 실천을 가르치고 강조한 이 사람들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보인 것에 매인 사람들이다.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것이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에 해당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죠. 영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확인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고 보이는 것으로 증거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성령의 활동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령이 활동한다면 사람 변해야 된다는 거죠. 성품이 변하고 행실이 변해야 한다. 그게 성령 역사한 증거다. 성품, 행실의 변화는 눈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처럼 눈으로 확인되어야 그게 확실한 믿음이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죠. 바로 이것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속 생각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면 반드시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그걸 믿음의 증거물로 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볼판이 아니고 마음판이라고 합니다. 마음판에 새겨 있다. 돌판에 쓴 건 보이는데 마음판에 쓴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근데 바울이 말한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 내 종이에서 추천, 그게 아니고 너희들 마음판에서 추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확인합니까? 마음판에 썼다는 걸. 누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바울이 이 같은 말이 그 추천서가 없는 자신의 약점을 뭐 좀 가리고 정당하게 한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죠. 근데 바울에게는 눈에 보이는 추천서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추천서가 뭐냐?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입니다. 왜 거기에 매이냐? 그 말이죠. 그래 15절에 보면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천서를 근거해가지고 바울을 반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이 바로 율법을 읽을 때에 수건이 마음을 덮어있는 그 상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 얼굴을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나타난 광채죠. 그 광채를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얼굴에 수건을 가립니다.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난다고 해서 그 광채가 영원할 것도 아니고요. 또 그 광채가 모세가 하나님이다 어떤 이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얼굴에 드러나고 있는 광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제 그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지. 왜 모세 얼굴에 나오는 광채를 두려워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주목하지 말라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목하지 말아라. 결국 눈에 보이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 매여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림으로써 이스라엘 아이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기들 죄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바로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백성들은 율법보다는 모세의 광채난 얼굴에 주목을 하고 그걸 두려워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린 것은 너희들은 지금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걸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은 상태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하고 보이는 걸 믿고 보이는 것을 확인하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수건이 덮인 상태다. 이처럼 보이는 걸 중요시하고 보이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에서 추천서 그런 거 그 따위를 가지고 사도를 공격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주의 영이 계신 곳 자유가 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의 영이 계시다면 더 이상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아니한다 그 뜻입니다. 더 이상 보이는 게 매이지 아니한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고 보이는 걸 가지고 내일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의 영이 계신다는 증거라 그 말이죠. 주의 영은 안 보이다 계십니까? 혹시 주의 영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시력이 막 3종 정도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분이죠. 보이지 않은 성령이 함께 하는데 여전히 보이는 거에 매일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가 말한 신자의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보이는 것에 매지 않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가지고 자유다. 그게 정말 주의 영이 함께한 신자의 자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신분으로, 그런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신자는 주의 영광이 이미 참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시는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신자다 그 말입니다. 보이는 게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게 우리의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뭔가 빛이 되는 것만 드러내고 보여주고 증거해야 될 그런 위치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빛으로 오신, 빛이 되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주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아니한 세계를 빛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착함과 내 선함을 가지고 그게 빛이 되어가지고 그 빛을 증거해가지고 그걸 통해 내가 신자라 이렇게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봐라 너 이렇게 하는 신자라 아니냐 이런 위치에 신자 있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성경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바로 수건이 마음과 덮여있는 것이다. 그게 사도의 말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걸 이렇게 뭐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해가 비치는 대낮에 손전등이 필요합니까? 뭐 바보라도 바보는 모르겠다. 어쨌든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해가 환히 비치고 있는데 손전등 켜고 다닌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무슨 손전등의 빛이라고 하는 건 태양빛에 묻혀버립니다. 드러낼 가치가 없는 게 손전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환한 태양빛 아래에서 손전등은 무의미하다 이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손전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낮에 온 사방을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버립니다. 이처럼 가리면 컴컴하겠죠? 컴컴한 상태 봐라! 손전등이 필요하다느냐 이렇게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사도가 얘기한 것은 커튼만 그래도 올려버리면은 환한 대낮인데 그러면 손전등이 피는 세상이 이미 열려있는데 왜 커튼 착착 가려놓고 캄캄하니까 손전등을 피고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살아가냐 그게 바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 행편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으로 오신 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이제는 그 빛으로 오신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함께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신자는 이미 빛의 세계에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빛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그 세계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손전등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다른 뭔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신자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걸 증거하려고 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니 내가 빛을 드러낼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이 빛이 있는데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좀 답답해지면 내 목이 지금 좀 장길락하는. 우리 자꾸 그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그게 성령으로 살아간 세계인데 보이는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나를 내 보이려고 한다면은 결국 그것이 보이는 것에 매어 있는 거기는 모습이고 그게 바로 자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자로 살고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는 자로 사는 것이 바로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영으로 산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못한다. 아, 내가 이런 걸 안 하고 있다. 이런 그 강박관념이 항상 좀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강박관념 많이 가지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말 이걸 안 하고 있구나. 근데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수건이 덮인 자로 성경을 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대낮에 커튼 가려놓고 어둡다 손전등 어딨노 찾는 것과 같은 이치란 것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16절의 말씀대로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은 벗겨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께로 돌아가면 빛의 세계를 만납니다.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 빛으로 되어서 그 세계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 빛의 세계, 주의 세계에서는 많고 적고 하고 안 하고 이미 일어난 것들이 사라진 세상이죠. 그냥 내게 주어진 형편 안에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그것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최상의 기쁨이란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상의 기쁨. 그게 자유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자의 세계에서는 난 많이 벌었으니까 복 받은 것이고, 너는 적게 벌었으니까 복 못 받은 것이고, 넌 넘어지니까 실패했고, 이런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넘어지든 깨지든 박살 나든 그 일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만큼 살아있던 그걸 깨닫고 실패할 뿐이에요. 그게 자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고 나쁨을 초월해서 모든 신자가 한결같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동일한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이 함께하는 자유자의 세계입니다. 자유자가 자유자로 만나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만약에 영이 함께한 자로서 그 자유가 없는 자로 우리가 만난다면은요,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서로 평가합니다. 틀림없어요. 난 하는 일은 안 하네. 이런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자유가 있는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건 영이 함께한 모습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영이 함께한 자로서의 자유. 주의 영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빛의 세계, 영의 세계에 영광의 세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빛, 다른 영광을 추구할 필요성이 없는 그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가 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자유가 여러분께 있고 여러분이 모인 이곳이 자유자의 세계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빛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영광의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주의 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이 빛이 되시는 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어떤 빛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세계입니다. 내가 뭔가를 나타내 보이고 증거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저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면서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충분한 그것이 곧 믿음의 세계이고 그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가 모일 때마다 이런 자유자로 모이는 그 세계를 맛보고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